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북한이 서로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대화 기회를 반드시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지금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6일 북한 당국이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과는 다시 마주하질 생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화 국면이 그냥 온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을 만큼 고조되었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마침 열리게 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그리고 남북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더해져 기적처럼 대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밝히고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평화 경제를 다시 한번 주창하면서 이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영국령 지브롤터에 한 달 반여 동안 억류됐던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가 풀려나서 그리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파비안 피카도 지브롤터 자치정부 행정수반은 오늘 영국 공영방송 BBC에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해당 유조선에 실린 화물이 유럽연합 제재 대상 국가로 운송되지 않을 것임을 이란 정부로부터 문서로 확인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드리안 다르야 1호로 이름을 바꾼 이 배는 어제 지중해상 지브롤터 근해를 출발해 현재 이란 국기를 달고 그리스 남부 칼라마타로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카도 수반은 이 유조선이 결국 시리아로 가지 않을 것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유엔의 대표부를 둔 이란 이슬람공화국 같은 나라가 문서로 밝혔다면 그것을 지킨다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상황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약속을 어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를 무력 진압할 경우 미중 무역 합의를 맺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나는 아직 합의를 맺을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과거 테난먼 광장 때처럼 폭력을 행사한다면 합의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폭력이 있으면 무역 합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89년 6월 베이징 테난먼 광장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하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전자기기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거래하는 임시 일반 면허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통신망의 보수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추가로 90일을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윌보로스 미 상무장관은 오늘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화웨이 거래 면허를 오는 11월 19일까지 석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미국 영세업체들 일부가 아직까지 화웨이 의존도가 높다며 이들이 거래를 끊을 시간을 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안보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관계 당국의 심사를 거쳐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 매입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그린란드를 사들이는 방안을 정부 당국자들과 논의했다고 밝히고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해줄 거대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이 전략적으로 흥미로운 일이고 미국 정부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정책에서 이 문제는 최우선으로 비중을 두는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 들으셨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도 미국의 대북 억지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미 공군 참모총장이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들이 재판부에 골석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고 함경 북부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한연합군사훈련이 내일 종료됨에 따라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훈련 종료에 맞춰 내일 한국을 방문하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측과 접촉할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한연합훈련 종료일에 맞춰 이뤄지는 비건 대표의 방한은 그동안 미북 간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에 접촉을 했었던 결과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과 논의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정책 조율을 하러 오는 거죠.
신 센터장은 19일 BOA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훈련이 끝나면 실무 협상을 열겠다는 북한의 의사를 전달한 점을 상기시키며 비건 방한 시점이 이에 맞물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일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하고 미한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친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향후 있을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한국, 일본과 의견을 조율하고 미, 한일 삼각공조를 재확인하기 위해 비건 대표가 순방에 나섰다는 것이 신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비건 대표의 방안은 경색된 미북 국면의 전환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갈등이나 또는 한일 갈등 이런 흐름 속에서 북미 신뢰상으로 한미군사훈련의 현재 상황들을 바꿔내겠다는 것이고.
김 교수는 이어 이번에 다시 열릴 미북 실무협상은 양측의 추가 만남을 이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조정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르면 8월 말쯤 양측 실무진이 마주 앉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실무협상 성과는 3차 미북 정상회담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실무협상과 미북 정상회담 이 두 라인을 동시에 가동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북미 실무회담을 적극적으로 풀어가면서 북미 정상회담 라인과 함께 그것을 끌고 가는 그걸 통해서 북미 실무회담의 성과들이 나오면 바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음 달 열릴 유엔 총회를 앞두고 미한 간 대북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건이 한국을 찾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주홍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소장은 이번 비건 대표의 방안을 반드시 미북 관계 진전에 따른 결과물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실무 협상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점 이후의 상황을 본다면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일 내 실무 협상의 재개를 이야기하긴 했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거든요.
지난 6월 말 남북미 새 정상 간 판문점 회동 직후 북한은 조속히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 소장은 특히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리 용호 북한 외무상의 참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한 달간 북한 태도에 대한 미한 간 대응 방침 등의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욱 한국국립외교원 교수는 비건 대표가 실무협상을 앞둔 가운데 북한과의 사전 조율차 방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에는 뭐 DMZ에서 접촉을 하려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측하고만 지금 상황에서 뭐 대북 정책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올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김 교수는 적어도 몇 주 안에는 미국 실무자들이 회담하겠지만 비핵화 범위에 대한 간극을 얼만큼 줄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부분적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조율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미국 측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도를 파악하며 서로의 의중만 살피고 있는 듯 보여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삼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한 북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며 미북 실무협상이 열려도 남북관계는 한동안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북미협상장에서, 북미협상 프레임에서 이제 밀어내려는, 그래서 한반도의 지금과 같은 이제 피스 프로세스의 주도권을 북한이 잡겠다는 그런 의도가.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은 한국이 큰 이득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한 동맹을 약화시켜 미국과의 독점 협상에 나서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중장기적 계획에는 평화협정 서명 당사국도 미국과 북한으로만 한정 지으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센터장도 미북 협상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북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냉각된 남북관계를 유도하며 한국을 배제하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 상황마저 부정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우정엽 소장입니다.
우리나라가 협상에 참여를 하고 있다가 협상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는 뭐 이러한 상황이라고 뭐 논리적으로 귀결 짓기에는 예전의 상황도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 소장은 북한이 최근 대남 비난 강도를 높이며 통미 복남 전략을 펼친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사실상 북한은 비핵화 문제 논의를 하는 데 있어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내일부터 22일 방한 예정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미한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미북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19일에서 20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며 이어 한국을 찾아 22일까지 머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기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미북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한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이번 주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폼페오 국무장관이 말하듯이 우리는 북한과 외교 대화를 계속 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내일 미한 연합훈련이 종료되면서 미북 실무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협상이 실제로 재개될지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는 16일 VOA에 북한은 지난 6월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회담 재개를 약속했지만 미한 연합훈련을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북한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I'm skeptical. I think the overall pattern of North Korean behavior points to continued refusal to engage in serious.
버시바우 전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고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자신은 실무협상 재개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전반적인 행동은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건은 미국이 북한에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혹은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를 닫아버릴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미한 연합훈련이 종료되더라도 미북 실무협상의 재개와 진전의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going to be very hard to move those two circles in the Venn diagram together.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좁히지 못했던 비핵화 입장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목표와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히면서 협상의 진전에 대한 기대가 더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빅딜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만 선호하는 북한의 행동이 향후 전략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무협상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채널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 실무회담 재개는 양국 정상의 만남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I think their goal is one more time with Trump to see if they can bridge that gap. Maybe some kind of umbrella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한번 만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정의에 합의하더라도 비핵화는 최대한 늦춰 미국이 북한의 핵 역량을 가까운 미래에 인정하게 되는 합의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쇼프 선임연구원은 실무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실무협상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실무협상 재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늦더라도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협상 재개는 필수적이고 긍정적이라면서 미북 양측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도 실무 협상이 미한 연합훈련 중단 직후가 아니더라도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ey will resume after the drills, perhaps not immediately after the drills.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아닌 실무 차원의 세부적인 작업을 통해서라는 점을 확실히 했기를 희망한다는 설명입니다. 컨트리맨 전 대행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향후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막아서는 안 되겠지만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직통 전화 채널인 핫라인이 존재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핫라인이 개설돼 있지만 아직 가동된 적은 없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인터뷰에서 트위터로 판문점 회동을 제안한 지 10분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하면서 두 정상 간의 핫라인 존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언급은 미국과 북한 간에 핫라인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핫라인이란 사고나 오해로 인한 우발적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비상용으로 쓰는 직통 전화를 뜻하는 말로 1963년 쿠바 미사일 위기 직후 워싱턴과 옛 소련 사이에 설치된 핫라인이 가장 유명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하고 난 직후인 지난해 6월 15일 김 위원장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I gave him a very direct number. He can now call me if he has any difficulty. I can call him.
김 위원장이 어떤 어려움이든 생기면 자신에게 전화를 걸 수 있고 자신도 김 위원장에게 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북 정상 간에 실제로 핫라인이 개통돼 있는지 또 두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김 위원장이 10분 만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화를 해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간에는 한 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3월 5일 한국 특사단의 방북 당시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한 라인 설치에 합의했고 4월 20일 한 라인을 개통했습니다.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연결이 조금 전 완료되었습니다. 15시 41분 1분경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간의 시험통화가 있었습니다.
윤건영 실장은 전화 연결이 매끄럽게 진행됐고 상태도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한라인은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언제든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한라인 개통의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라인에 관심을 보이며 전화를 걸면 정말 언제든지 받는지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한라인이 정상 간에 실제 가동됐다고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지난 4월 20일 직통전화가 개설된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직통전화가 개설은 됐는데 북한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며 한반도 정세와 북한 비핵화 협상, 미한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처음 통화를 한 두 정상은 2017년 7차례와 2018년 11차례 그리고 올해 3차례 등 모두 21차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기념사를 강하게 비난하며 더 이상 한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계속되어 온 북한 당국의 통미봉남 전략의 흐름을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미봉남은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전략으로 꼽힙니다. 미국과 통하고 한국은 막는다는 뜻으로 미국과의 외교를 지향하면서 한국 정부와는 단절하는 외교 전략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대남 전략은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기본 합의를 맺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북한의 경수로를 건설해주는 것을 약속한 합의입니다. 북한은 제네바 기본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미국과만 대화했는데 바로 통미봉남 전략이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핵 협상에서 통미봉남을 기본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뒤 대북 햇볕 정책을 펴자 북한은 다시 한국과 대화를 이어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상황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전임 정권과는 달리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북한은 또다시 한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이명박 정권이 북한을 지목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북한은 2011년 5월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며 남측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거적적인 전면 공세에 진입할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어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정권에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전략을 바꿔갔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엔 미국을 향해 포문을 열기도 했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며 통일의 기본 방해자인 미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다시 한국을 겨냥해 비난의 화살을 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 공갈에 의해 산생되었으며 그것은 철저히 조미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남조선 당국은 여기에 끼어들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돼 같은 해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어 지난해 6월 미북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한국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완전히 자리 잡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원하던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하자 북한은 또다시 한국을 향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지랖도 얼분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이후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6번의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급기야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며 다시 통미 봉남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도 선제 타격 등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 억지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미 공군참모총장이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이비드 골드파인 미 공군참모총장은 북한이 16일 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파인 총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한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미군 통수권자와 영내 동맹국들의 신뢰할 만한 군사적 옵션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nsure that our commander in chief and our allies and partners have credible military options.
골드파인 총장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이 사전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선제 타격을 포함한 기존 억지 전략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VOA 질문에 억지력은 변함없다고 대답했습니다.
Technology changes, but the math equation is still capability times will.
기술력은 변해도 억지력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고 억지력 셈법은 항상 잠재적 적들의 능력 곱하기 의지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무는 잠재적 적들이 우리의 억지력 실행 의지를 알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뢰할 만한 군사적 옵션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파인 총장은 이어 미국은 항상 싸움을 지향하며 선제 타격 안의 변화 검토로 규정하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군사 옵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억지력 셈법이 늘 작동하도록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 we continue to provide credible military options so that we can make the math equation always work. Because we prefer always not to fight.
이날 함께 전화회견에 참가한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지난달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한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합동훈련에 대해 동맹 분열을 노린 계획된 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훈련을 목격했지만 이번 비행은 동맹 분열을 노린 계획된 독특한 시도였으며 이들의 전체적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골드파인 총장은 미국의 영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호주 등 동맹국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데 대해 현 시점에서 호주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약속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So that's where we're focused right now. We're not, there is no commitment. I don't believe this any facing of any missiles over.
골드파인 총장은 미국은 현 단계에서 동맹과의 상호 방위 파트너십에 초점 맞추고 있다며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책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양측 대표 회동이 내일 한국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방식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모시 배츠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장원삼 한국 측 대표가 20일 서울에서 회동합니다. 이를 위해 배츠 대표는 18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20일 만나 곧 있을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 미화 약 8억 달러에서 약 8억 6천만 달러로 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미한 양국은 2020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곧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연설 도중 미국이 한국의 접경을 지켜주고 있다며 미국이 다른 나라는 지켜주면서 정작 미국의 국경은 제대로 지켜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기로 했다며 이미 협상이 시작됐다고 언급했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한 겁니다. 아울러 지난 15일엔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른 나라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데 지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지나치단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인철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지난 9일 기자 설명입니다.
지난달에 미국 고위 인사도 방한을 했었고요. 그 계기에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이와 관련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련 한국 정부의 입장과 그 틀을 깨겠다는 미국 측 요구가 상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두 내 수반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 틀을 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지금은 주두 내에 수반하는 비용인데 전략자산 이동이라든가 작전에 수용하는 비용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측이 처음 시작을 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어떤 항목을 신설할 것이냐. 그 항목이 추가되는 데에 따라서 비용은 자연적으로 수반되게 돼 있기 때문에.
신 센터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분담금 인상폭은 사실상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방어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한국 정부가 예상한 방위비 분담금 총액의 2배가량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인건비가 총액에 포함될 경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될 거란 설명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둔국에서는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나머지 발생하는 비용은 그러니까 미국이 다 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소파 협정이에요. 근데 소파 협정의 예외 협정으로 우리가 SMA라고 얘기하는 예외 협정을 맺어갖고 협상을 해서 주둔 비용 중에 일부를 지금 지원을 하는 형태로 온 건데 또 하나 핵심은 주한미군, 미군의 인건비는 여기에 절대 포함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그런 형태의 방위분담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이 새로운 형태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첫 번째 동맹국이라며 미한 간 협상이 다음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이어 내년 초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준비 중이며 이후 독일, 나토 등과도 협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교수는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만도 없다며 협상이 틀어질 경우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경은 물론 중거리 미사일이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려원들과 가족들이 재판부에 골석 판결을 요구하며 이를 뒷받침할 주장이 담긴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승려원들이 북한의 테러로 인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에블로호 승려원의 변호인이 14일 법원에 제출한 20쪽 분량의 문서에는 재판부가 제기한 의문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테러 지원국을 소송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외국 주권 면제법 적용 대상이며 이로 인해 궐석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승려원과 가족들의 변호인에게 이번 소송과 외국 주권 면제법의 연관성 여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기 한참 이전인 1968년이란 점을 지적하며 이번 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변호인이 설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 주권 면제법에 의거해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8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2008년 해제했으며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17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변호인은 푸에블로호 사건이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푸에블로호 사건을 북한의 테러 사건 중 하나로 거론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휴전 이후 미국인과 한국인을 수없이 공격했다며 푸에블로호를 언급했습니다.
These attacks have included the capture and torture of the brave American soldiers of the USS Pueblo. Repeated assaults on American helicopters.
북한의 공격에는 푸에블로호의 미국 승조원들을 억류해 고문한 사건과 미 헬기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 그리고 1969년 미 정찰기를 격추시켜 31명의 병사를 사망하게 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2주 뒤 백악관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설을 통해 푸에블로호 사건이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의 배경이 됐음을 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지정은 단일 사건이 아닌 여러 사건들을 고려해 이뤄진다며 푸에블로호를 비롯한 다른 관련 사건들이 종합적으로 지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토대로 궐석 판결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소인이 재판에 응하지 않을 때 공방 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것으로 통상 원고가 승소합니다. 오토 원벼의 소송 역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었습니다.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지난해 2월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승조원 49명과 가족 91명, 그리고 사망한 승조원의 유족 32명 등 172명입니다. 승조원들은 소장에서 1968년 1월 23일 북한에 납북돼 약 344일을 억류 상태로 머물면서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승조원과 가족들에게는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 3년 단위로 신청을 받는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의 마감일은 다음 달 13일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BOA Washington.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에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주요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 달 넘게 영국령 지브롤터에 억류돼 있었던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가 풀려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거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경기 후퇴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가 지브롤터를 떠난 건가요?
네, 지난 7월 초부터 영국령 지브롤터에 억류돼 있던 이란 대형 유조선 그레이스 1호가 18일 풀려났습니다. 그레이스 1호는 이날 밤 늦게 이란 국기를 달고 지브롤터 해협에서 출항해서 이 시간 현재 그리스 남부 칼라마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스 1호의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네, 그레이스 1호는 현재 아드리안 다르야 1호로 선명이 바뀌었는데요. 이란 정부는 이 선명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이 파나마 당국이 억류 사건 후 더는 이를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레이스 1호는 원래 파나마 선적이었지만 지난 5월 테러 자금 조달 의혹으로 선적국 등록이 취소됐고요. 이란이 현재 선적국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지브롤터 당국이 그레이스 1호의 방면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좀 늦어진 거네요.
네, 지브롤터 법무부는 지난 15일 그레이스 1호의 즉각적 억류 해제를 승인했습니다. 그레이스 1호가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예, 지브롤터 당국은 이란 정부로부터 해당 유조선을 석방하더라도 시리아로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언을 받은 후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브롤터 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출항이 늦어졌습니다.
미국은 왜 그레이스 1호의 방면에 제동을 걸었을까요?
네, 미국은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이란 혁명 수비대가 그레이스 1호를 이용해서 시리아로 원유 불법 반출을 시도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15일 지브롤터 당국이 그레이스 1호를 방면하기 바로 직전 지브롤터 대법원에 그레이스 1호와 유조선에 실린 원유에 대한 압류 심사를 정식 요청했는데요. 법무부 자료에서 그레이스 1호 승조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선박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기고 시리아로 향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브롤터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브롤터 당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유럽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당초 영국 정부는 이 유조선이 유럽연합의 대시리아 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란 정부가 그레이스 1호에 실린 원유를 시리아에 수송하지 않기로 공식 확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조선을 억류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브롤터 당국은 이란 유조선이 시리아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거군요.
네, 이 파비안 피카도 지브롤터 자치정부 행정수반은요,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요, 이란은 유엔의 대표부를 두고 있는 나라이며 문서로 확약했다면서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피카도 수반은 또 지브롤터는 독립적인 사법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준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왜 그레이스 1호가 대시리아 제재를 위반했다고 말했습니까?
네, 당초 그레이스 호는 21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싣고 있었는데요. 유럽연합이 금수 조치를 내린 시리아 항구로 향하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령 지브롤터 당국은 지난 7월 4일 영국 해군의 지원을 받아서 지중해 입구 지브롤터 인근에서 전장 330m의 대형 유조선인 그레이스 1호를 전격 납포했는데요. 이란은 영국이 미국의 요청을 받고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영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였죠.
네, 맞습니다. 그레이스 1호 납포 사건 이후에 약 보름 만에 이란 혁명 수비대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던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전격 납포했는데요. 스테나 임페로호가 자국 선박과 충돌한 후 사후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해서 국제 해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이란 혁명 수비 대와 영국 해군의 대응을 보여주는 음성 녹음이 공개돼서 논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자,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출의 요충지죠?
네, 맞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요, 가장 좁은 곳의 폭이 40km도 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협입니다. 이 페르시아만의 여러 산유국에는 이곳이 대양으로 통하는 유일한 해로이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4분의 1이 이곳을 통과합니다. 이 해협의 북쪽에는 이란이 있고요. 남쪽에는 오만과 아랍에미리트가 있는데요. 이란은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이곳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현재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함선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억류하고 있는 영국 선박 스테나 임페로호도 풀려날까요?
아직까지 양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당초 영국과 이란은 서로 억류 중인 선박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란 정부는 18일 정치적인 이유로 두 유조선을 맞교환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란 정부가 미국에 대해 새로운 경고를 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19일 만일 미국이 그레이스 1호, 즉 이 아드리안 다르야 1호의 억류를 다시 시도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만일 그 같은 행동을 다시 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스위스 대사관 같은 공식 경로를 통해 분명히 이를 경고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1980년 미국과 이란이 단교한 이래 주 이란 스위스 대사관이 미국 정부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에게요,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 사항이라면서 19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일에 무슨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까?
네, 미국 상무부는 당초 지난 5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요. 하지만 이에 따른 급작스러운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를 90일 동안 허용해주는 임시 일반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이 면허가 19일로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와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건 면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화웨이와의 거래 연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하지만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매체들이요, 전날 상무부가 임시 면허를 연장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시 화웨이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 여부도 미중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이 하나죠?
네, 맞습니다. 화웨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위한 간첩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술력을 빼내가고 있다는 혐의 등으로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위장 법인을 통해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의 통신 장비를 수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멍완조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 재무 책임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런 혐의들로 캐나다에서 체포돼서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데요. 미 법무부는 캐나다 법원에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미국의 주장에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 시장의 부상을 견제하고 양국 무역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무역전쟁 휴전과 협상 재개 조건으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인데요. 두 나라는 다음 달 워싱턴에서 추가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경제의 침체 여부를 두고 최근 논란이 한창입니다. 백악관이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군요.
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그리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18일 언론에 나와서 이 경제 침체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이 미국 경제 침체 상태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네, 먼저 커들러 위원장의 말을 살펴보면은요, 그는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요, 현재 경기 침체 상황을 전혀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NBC 방송에서는 미국 경제의 낙관하는 대한 낙관주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커들러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뭡니까?
네, 소비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소비 활동이 왕성하다는 건데요. 또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동시에 저축도 하고 있다면서 아주 이상적 상황으로 올해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아주 좋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나바로 국장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유럽과 중국이 비슷하게 움직이면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이 그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 것을 겨냥한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연준 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에 피해를 줬다면서 필요한 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유럽과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면 세계 경제가 2020년 이후에도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미국 언론이 18일 두 사람을 불러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은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주 중요한 경기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미국 경기가 침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계기는 바로 장단기 금리차였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를 알려주는 지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통 2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와 10년 만기 국채 금리 사이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이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를 역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앞서면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선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경기가 좋거나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습니다. 돈을 오랜 기간 묻어놓아야 하니까 평상시에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건데요. 하지만 경기가 후퇴할 조짐이 보이면 위험이 커지니까 돈을 장기적으로 빌려주기보다는 이자를 비싸게 물리고 단기로 빌려주려고 해서 단기 금리가 오르는 건데요.
네.
미국 장단기 금리는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이던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된 건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14일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경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18일 기자들에게요,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의 실적이 아주 좋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류 언론이 경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가끔 구름 많고 함경 북부와 동해안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동해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모두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기온이 21도, 낮 최고가 31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최저 20도, 최고 31도, 강계 최저 16도, 최고 30도, 해주 최저 21도, 최고 31도, 개성 최저 20도, 최고 32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흐리거나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 최저 19도, 최고 27도, 장진 최저 11도, 최고 24도, 해산 최저 12도, 최고 27도, 청진은 최저 18도, 최고 25도, 선봉 최저 18도, 최고 24도, 원산 최저 21도, 최고 26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북한이 서로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대화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그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와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같은 발언은 지난 16일 북한 당국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과는 다시 만주어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을 만큼 고조되었던 긴장에 대한 우려와 때마침 열리게 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절묘한 활용, 그리고 남북 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더해져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대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면서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로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국정 목표인 평화 경제를 다시 한번 주창하면서 이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드는 세계사적 과업이자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영국령 지브롤터에 한 달 반여 동안 억류됐던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가 풀려나서 그리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파비안 피카도 지브롤터 자치정부 행정수반은 오늘 영국 공영방송 BBC에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해당 유조선에 실린 화물이 유럽연합 제재 대상 국가로 운송되지 않을 것임을 이란 정부로부터 문서로 확인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드리안 다르야 1호로 이름을 바꾼 이 배는 어제 지중해상 지브롤터 근해를 출발해 현재 이란 국기를 달고 그리스 남부 칼리마타로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카더 수반은 이 유조선이 결국 시리아로 가지 않을 것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유엔의 대표부를 둔 이란 이슬람공화국 같은 나라가 문서로 밝혔다면 그것을 지킨다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상황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약속을 어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 반정부 시위를 무력 진압할 경우 미중 무역 합의를 맺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나는 아직 합의를 맺을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과거 테난먼 광장 때처럼 폭력을 행사한다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폭력이 있으면 굉장히 무역 합의는 어려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89년 6월 베이징 테난먼 광장에서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하면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전자기기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거래하는 임시 일반 면허 기간을 연장합니다. 기존 통신만의 보수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추가로 90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오늘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화웨이 거래 면허를 오는 11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미국의 지역 통신업체들 일부에서 화웨이 거래 의존도가 높다며 이들이 관계를 끊을 시간을 90일 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안보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물품을 사고 팔려면 관계 당국의 심사를 거쳐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 매입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그린란드를 사들이는 방안을 정부 당국자들과 논의했다고 밝히고 이는 미국의 전략적인 가치를 더해줄 거대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안이 전략적으로 흥미로운 일이고 미국 정부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비중을 두는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 땅을 덴마크가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덴마크와 아주 좋은 동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린란드는 북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대부분 빙상지대인 면적의 5만 6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당국은 그린란드를 놓고 미국과 거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저녁방송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